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끝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모이는 바가 이런 성격으로 곳에서 보이는데 내가 심히 미루려고 돌린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기록된 산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배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배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그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또 한 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지 않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히브리서 철원을 할 때 처음에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편의 설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이제 13장 22절의 이 히브리서를 끝자락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쭉 다 한편의 설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한편의 설교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잘 권면하는 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에 볼 때 이 권면의 말이 다섯 개의 권면이 있습니다. 2장, 3장, 5장, 10장, 12장에서 다섯 개의 권면인데 그 권면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떠나가지 마라. 말씀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에 대해서 둔하거나 게으르지 말라. 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 얘기인데 오늘 마지막 권면의 12장에 와서는 다섯 번째 권면이 뭐냐면 말씀에 도전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십시다. 그 권면을 살펴보면 25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뭐 하는 얘기요 말씀에 어그러져서 도전이나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즉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배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오늘 히브리 말씀 12장에서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땅에서 받은 율법을 거역하여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세보다도 또 모세 율법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주신 복음을 버리면 얼마나 더 큰 진노를 받을 것인가 그 논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의 끝자락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 불은 심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때나 구약에는 그때나 오늘 복음을 그렇게 거역하지 말고 복음에 들으라고 권면하는데 그것조차도 거역하면 너희들 어떡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매마찬가지로 심판의 하나님이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잘 생각해보면 구약의 모세의 시내산의 내용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 시온산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은 너희는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게 되면 구약의 당시에 거역했던 그들이 소멸하는 심판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동일한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데 뭐 할 거다? 거역하는 얘기는 심판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버리면 얼마나 더 큰 진노를 받을 것인가, 그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그 사례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지난 시간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할 때 말씀 살폈죠. 나는 너희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유대인들로서 이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사생자다.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못되는 자다. 그 얘기죠. 우리는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혜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리고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반대로 배교하게 되면 경고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29절에 선포함으로 은혜에 떠난 자가 어때요?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불이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4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18절에서 21절은 신의 산을, 22절에서 24절은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두 언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파노라마 레위기를 살필 텐데 레위기를 한 주간 제가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공부하면서 얼마나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네. 그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임재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가 분리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에 나와야 돼. 죄가 있는 상태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간과하지 않고 돌격해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피의 공로로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돌린 은혜업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피 뿌리며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어땠는데 반드시 피를 뿌리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죠? 내 죄가 짐승의 재물에 대해서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그가 죽고, 그죠? 또 그 나와 더불어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 갖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건데, 이런 모든 문제가 신약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죄사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얼마나 간편하고 간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예. 레위기 공부하면서 더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해진 시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레위 중심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거룩이다.
네,
레위 중심은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가 감추어져야 돼.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죄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격해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경험은 바로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시내산은 뭐라고 해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질 때 거기에는 불타는 산.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할 때 시내산 지금도 고고학자로 발견된 지금도 그 산 정상에는 시커멓게 타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걸 깨보면은 속에는 안 그렇고 겉에만 불로 완전히 탄 것 마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타는 산이에요. 시내산이. 불타는 산과 그 다음에 검은 침침함은 흑음, 흑은 그리고 흑암, 폭풍같이 무서운 자연의 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20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묵 백성이 우려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8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출애굽기 20장 18절 10절 말씀 같죠?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실 때 임재하고 나타나셨을 때 그 징조에 대해서 본문은 일곱 가지를 만질만한 불 붙는 산, 흑은,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그리고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와 무한한 거룩하심을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여러 모양 중에 한 면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엄격함과 무서움과 위엄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죄와 죄책 그리고 죄의 값으로 나는 죽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그렇게 사로잡혔어요. 실제적으로 이사야 6장에서도 스랍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사야가 보고 나서 뭐라 하죠? 야 화로다 내가 죄 중에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을 때 그들은 율법의 선고 아래서 이미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아직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물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사건의 전제로 보여주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부름받는 우리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 유대교였지만 기독교로 돌아온 그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 제1자 청중들에게 그 당시 율법, 시내산 율법 속에서 어떤 구원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거기에 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의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은 여전히 동일한데 너희가 그 말씀에서 거역하면 심판밖에 없다 그 얘기를 다시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시온의 새 언약과 시내산의 새 언약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기까지.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시온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 언덕에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예수님 당시의 사역과 그 자리가 곧 예루살렘이 곧 새 예루살렘, 그죠?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것과 반대로, 다시 말하면 그 이름들 아래서 교회가 주어지고 약속된 모든 명령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동안 임재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시온산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오죽하면 모세도 나도 두려웠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온산에는 평화의 꿈인 예루살렘 안에 계십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시온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속박 아래 두었다면 시온산에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기다린 위치가 불붙는 두려움의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받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기쁨과 영광과 그 시온산,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옛 언약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짐승들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고 제한적이고 부자연스럽고 두려운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성전 위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하게 되면 아래부터 위로 올려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려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성소와 치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알려준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짊어지고 시온산까지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율법의 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거처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보좌고 은혜의 주체이고 모든 약속의 객체로서 이제 뭐가 성경이 그렇게 시온산 얘기하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시온산이 이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은혜로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는 뭐뭐뭐 할지어다 뭐뭐뭐 하지 말지어다 같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온산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시내산과 시온산이 이 대조적일지 모르지만 둘 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당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것은 경계하는 뜻이죠. 주의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태만할 것 같아서 깨우쳐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믿으라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믿고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섬겨라 또는 감사하자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이 모리스라는 사람은 진동하지 못할 나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실제로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시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나라를, 새 하늘과 땅을 이미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이 말은 그리스의 통치 영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우리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신 절대주권적인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산론에서 2장 12절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랍니다. 어떻게 한다? 합당히 행하게 한다.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하겠다, 거처가 돼서 함께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진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야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게 되면 다르게 동서남북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막 안에.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보여주는 성취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권 언약은 뭐냐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뭐 하겠다? 자손을 주고 주권 언약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이 동맹 언약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주변 국가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큰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은 그들의 적이 내 적이고 그들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되듯이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외부의 강대국과의 맺은 주권이 아니라 누구랑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자리가 어디요? 성막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왕으로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주권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권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미 출애굽하고 그 후에 결정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 주권이 두 가지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민족을 큰 하늘에 수 없이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자손 언약이 출애굽을 통해 성취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언약이 이미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왕으로서 거기 거하심을 통해서 주권 언약이 성취됐죠. 그죠? 그것이 시내산 언약 속에서 이 모세오경의 그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레위기 속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근데 이 레위기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해서 이 하나님의 성취와 주권을 닮은 그들이 우리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 거룩한 모습이 돼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함을 입는 것은 뭐다? 제사하고 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와 피가 굉장히 번거롭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하지만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임재함을 보여주는 은혜의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제사는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제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은혜 언약 속에서 더 이상 번거로운 제사제도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손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죠? 아직 이로 성취된 게 땅의 언약, 그죠? 땅의 언약.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12장에 불러서 땅도 주겠다는 얘기를. 이제 이후에 출애굽에서 40년의 방황 끝에서 가나안 정복 통해서 이제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이 이제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합당히 회개를 열하십니다. 합당히. 이것은 구약의 거룩한 백성들이 보여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거룩함이 오늘 신약에 동일하게도 뭘 보여? 그의 합당히 행하는 모습들은 동일하게 보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을 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에 상속하라. 이 세상의 나라들은 요동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동,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 곧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전절 볼까요? 27절 한번 보여주십시다. 26절 보면은 거기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진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에는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죠?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죠? 그리고 이제는 현재죠. 약속에 이르실 때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라 하시다. 이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과 만드시는 것들을 변동된 것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땅을 흔들어서 진동했던 하나님, 현재에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에 또 땅을 흔들지만 또 한 번, 앞으로의 진동하는 또 한 번의 땅,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존한 그런 진동찬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번에 또 진동함이 있을 거다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진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에 뭐요? 진동치 못할 나라고 진동치 아니한 나라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신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진동하거나 어떤 새로운 세대의 양도될 나라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나라는 영존하는 나라로서 받을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뭐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적인 유언을 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이제 망하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복받은 자리고 저와 여러분 그에 따라서 뭐요? 28절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았은지 그러므로 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 또 어떻게 하라? 감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의 말씀은 인간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지시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처럼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신약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세요? 로마서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뭘 주려고? 교훈을 주려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맹렬한 뭐가 있다? 진노만 있을 것이다.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29절에도 그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불이다. 그래서 중요한 다른 하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으로써 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일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매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예. 자, 섬길지니 또는 어떻게 하라? 감사하자. 이 성도들이 받은 이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보여줍니다. 예. 세상 나라는 아무리 크고 강한 것 같지만 어떠죠? 흔들리고 진동하고 변합니다. 세계 지도만 봐도 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지옥의 문이 그것을 대응하여 이기지 못하고 어떤 내적인 부패도 그것을 파멸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원천은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영생하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섬기고 또 감사하라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제정된 모든 예배 제도를 폐지시킬 복음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심을 두고 한 말입니다. 기쁘게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디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드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실제로 믿음과 사랑, 경외하는 마음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임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조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풍성하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은혜란 말이 어근이 이 기쁨이란 말과 감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는 어떻게 감사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헌물이 되고 또 그러한 헌금은 그 내면에 뭐가 없으면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륙자라서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뭘 실은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실어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말합니다. 이 경건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 자신은 어떠하고 비천함을 깨닫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말이에요. 이 경건과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시건방지게 덜렁대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 가운데 하나님 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 속에 늘 신앙하게 하소서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용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믿음과 동시에 거룩한 경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다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올 때는 뭐가 없어야 돼? 죄가 가려지고 없어야 돼. 예.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를 할 때는 그에게 죄가 씻어지고 죄가 가려진 상태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게 되는 거죠. 또 신의상 언약 속에서도 너희들 그도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있는 그들이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감가할 수 없게 되면 그냥 돌격해서 내가 죽일까 하노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동시에 신약의 우리도 어떻게 해요? 회개와 정결한 마음을 갖고서 두려움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의지의 모습은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 두려운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은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이 뭐냐면 구약성에 가르라는 말이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원래는 또는 감사하자. 왜냐하면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경건함을 하나님을 섬기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 이것은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한데 신명기 본문에서 본 이 히브리서의 구약을 잘 아는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이 올 때 너희를 우리로 변경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를 이 신명기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이것을 너희를 뭘로 바꿨다고? 우리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본문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이것을 읽는 청중인 그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1차 청중인 유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현현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의 새 언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어떻게 변하지 않는 그런 소멸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요? 말씀하신 자리에 말씀을 거역하라는 얘기, 거역지 말라는 얘기요. 거역하지 말라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새 언약의 효력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배교하는 자들과 비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함과 여전히 완전함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때 엄격한 심판의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전히 거역하고 또 배교하고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언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가하지 말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두려운 분이시기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어디에 다다랐다? 시온산에 다다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천상의 보좌에 등극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도성 신앙의 수장들이 인생의 나그네를 쓸 때 그대로 소망하는 그곳, 그곳이 어디다? 시온산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다른 곳이 바로 어디다? 시온산이다. 우리가 유업으로 얻은 나라가 어디다? 바로 거기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에 이미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의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거기에 계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달려온 우리에게 하나님을 뜻하고 칭찬해주고 의롭다고 칭찬해주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함이라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나뿐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 또 율법을 인해서 신앙하는 것이 무섭고 무겁고 두려움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온산,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대신 형벌 받으시고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기쁨과 감격 가지고서 신앙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어떻게 또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